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그림 읽어주는 여자 이혜정 씨 그리고 영화 들려주는 남자 한기일 씨 또 책방 옆집 여자 남정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주로 이제 사랑에 관한 영화들 그 속에 또 나오는 그림들 함께 만나봤는데 2부에서는 조금은 색깔이 다른 아주 독특한 영화와 그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극장가에서 뭐 어벤져스2가 아주 그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 어벤져스의 주인공들 말고도 슈퍼 히어로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얼핏 먼저 떠오르는 건 슈퍼맨부터 시작해서 뭐 네. 무슨 맨들이 그렇게 많죠. 한기일 씨가 이 히어로들을 정리를 해놓으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생각이 너무 방대한데요. 네. 사실 이제 히어로물 같은 경우는 미국은 건국신화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네. 역사가 짧죠. 그래서 사실상 그 코믹스 히어로들이 이런 건국신화를 대체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의 단군 신화가 뭐 이쪽에서 뭐 스파이더맨 신화가 되겠죠. 네. 어쨌든 가장 미국에서 대표적인 코믹스 레이블이 두 개가 있어요. DC 코믹스랑 배트맨 뭐 슈퍼맨 있는 DC 코믹스, 원더우먼 네. DC 코믹스죠. 그다음에 어벤져스가 있는 마블 코믹스가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레이블이고요. 네. 마블 코믹스는 아시다시피 뭐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그다음에 엑스맨도 마블 코믹스 소속이고요.
또 판타스틱 거기서 제작을 소속. 했다는 네.
그쵸?
거잖아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레이블은 네.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네. 뭐 그렇게 돼 있고 뭐 또 재밌는 슈퍼히어로 랭킹을 보면 뭐 슈퍼히어로 뭐 재산 순위 이런 걸 포비스지에서 매기거든 해요.
맞아.
아니 네. 히어로의 영화 속 히어로에까지 재산을 매겨야 되는
뭐 히어로 우리가? 말고도 뭐 네. 가상 매체에 나왔던 네. 캐릭터를 매긴 순위도 있습니다. 아. 뭐 스크루지가 1위고 뭐 반지의 제왕에 나왔던 그 욕심쟁이 용 스마우고 있죠. 스마우가 네. 뭐 2인가 3인가 그렇더라고요.
아. 제일 매력적인 히어로는 누구예요?
개인적으로는 아 너무 많은데 저는 스파이더맨을 제일 좋아합니다.
스파이더맨 뭐요?
왜냐면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제가 영웅인데 투잡하잖아요.
기억이 남는 게 샘 레이미 감독이 만들었던 스파이더맨 2가 제 인생의 히어로 영화인데 그 영화를 이제 대학교 시절에 소주를 한 잔하고 극장 가서 혼자 가서 봤는데 네. 영화를 보는데 피터 파커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세상도 구해야 되고 근데 여자친구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아니죠 메리 제인이 그 네. 시절에는 근데 사랑을 받아줄 듯 말 듯 뭔가 밀당 계속하고 있고 뭔가 사랑을 고백하러 가려면은 사랑을 구해러 가야 되고
얼굴도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포스가 별로
그렇죠.
없어서
네, 네,
이게 뭐 안아주고 싶은 측은함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시절에 그 젊은 세대를 관통하고 있는 감성 뭐 취업 때 힘들고 그렇군. 뭐 힘든 게 딱 그거를 샘 레이미 감독이 너무 잘 넣었는데 네. 슈퍼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구나 나는
감정이입
그 네, 감정이입이 제대로 됐었죠. 네. 네. 어쨌든 다시 정리해 보자면 스파이더맨이 그때 랭킹 10위, 전 재산이 아마 10달러인가 5달러 나왔고요.
영화 속에서.
네, 네, 네. 그다음에 1위가 이제 매년 바뀌는데 이제 브루스 웨인 배트맨.
배트맨. 네,
그다음에 네. 이제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 둘 다 이제 경영자죠.
맞아요.
1, 2위를 매년 다투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재산을 이런데도 들이미는 참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는 그렇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현질 히어로라고.
맞아. 네. 현질 히어로. 네.
근데 진짜 우리가 지금 히어로 얘기했지만 네. 히어로물에는 반드시 우리가 뭐 안티히어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어벤져스처럼 뭐 악당들도 이렇게 총집합시킨 그런 영화가 그
나옵니다.
네.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죠? 그 악당의 우두머리라면 뭐니 뭐니 해도
조커죠.
배트맨의 조커죠.
그죠? 네. 진짜 히스레저가 한 배트맨 제일 마지막 조커는 정말 너무 소름 끼치기도 했지만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인간적이었다 그래야 되나? 내 나랑 좀 뭐 비슷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아 근데 정말 아까운 배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아쉬워요.
이제 막 만개한 배우인데.
네. 네. 그래요. 영화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악당이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이 조커였다면 네. 미술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그림을 그린 화가는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괴물 작가라는 별명까지 붙은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화가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왜 그럴까요?
영화에서도 아마 배트맨 영화에서도 이 베이컨 그림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림이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느낌이 일단 들고요.
네.
베이컨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비극과 고통을 가장 선명하게 잘 표현한 화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팀버튼 감독이 만든 배트맨에서 보면 거기 나오는 베이컨의 그림이 고깃덩어리와 인물이라는 그 그림이 있는데요. 제목부터가 뭔가 좀 심상치가 않잖아요.
네.
네. 정말 뒤에 말 그대로 뒤에 고깃덩어리가 커튼처럼 걸려 있고 앞에 있는 사람이 또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 예, 정말로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네, 보시면 안 되는 그런 그림이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야. 노약자와
동반 마마.
동반 마마보다 무서우니 조심하시고.
비디오 대여하던 네, 시절에 많이
제일 앞에 나왔던. 그 프랜시스 베이컨을 찾아보니까요. 이 작가가 1909년부터 1992년까지 아일랜드 더블린 출생이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이분이 영국의 표현주의 화가고 종교화에서 주로 사용되는 삼면화 형식의 고립된 인물을 이제 그로데스크하게 그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찾아봤다가 모니터 뒤로 자지러질 거예요. 무서워! 막 이러면서니 네, 작품들이 뭐 정말 너무 무서워갖고
네, 특히 그 베이컨 작품 같은 경우에는 비명, 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감정이 거기 다 있는 거죠.
네, 특히나 네. 이 비명 지르는 입에 굉장히 자기가 그 감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인상이 굉장히 거기 깊이 박혔나 봐요. 그래서 주로 묘사되는 것들을 보면 입이 다 벌어져 있고요. 네, 베이컨에서 나왔던 그림들도 입을 벌리고 있어서 사실은 보면은 뭔가 소리가 들리는, 비명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입을 벌리는 장면이 가장 그 인상 깊은 장면, 저기 그림 있잖아요.
어떤?
뭉크의 절규.
아, 맞다. 네. 그래,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비슷한 생각이.
맞아요, 맞아요.
것 같죠.
그럼 영화에서 봤을 때는 그거 아닐까요? 나 홀로 집에. 입 벌리고 있는. 그 아이도 공포스러운.
아주
귀여운.
네. 근데 진짜 왜 뭐 작가들이 꼭 뭐 아름답고 예쁜 작품만 남길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면 또 반대로 왜 이렇게 소름 끼치고 왜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그런 작품을 또 남겼을까요?
베이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그 작품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기본적인 정서가 된 것이 바로 전쟁이나 폭력의 이미지였다라고 하거든요. 베이컨은 세계대전을 두 번 다 경험했고 또 아일랜드 레전까지 경험을 했어요. 뭐 직접 참전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실시간으로 한마디로 본 거죠.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그런 인간의 어떠한 굉장히 무지막지한 어떤 폭력. 사실은 뭐 세계대전이 너무나 인간들의 뭐랄까요. 정말 그 전까지만 해도 인간이 이렇게 하기까지는 할 거라고는 존재라는 걸 몰랐었잖아요. 그걸 보고서 정말 많은 예술가들도 다 작품으로 많이 표현했는데 베이컨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자신의 그림이 이렇게 폭력적이다라는 반응에 대해서 베이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의 삶이 내가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그런 것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누구나 이렇게 사실은 내면에 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괴물을 지니고 살아가곤 하는데 베이컨은 아마 그것을 작가, 예술가로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제 베이컨의 그림을 불편해하면서도 자꾸 보게 되는 게 어쩌면 감추고 싶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맞아요, 해서 맞아요. 불편하지만 너무 솔직한 그 진실이 담겨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혹시 내 삶이나 내 지금 심경, 내면의 풍경 뭐 이런 것들을 그림이나 영화로 말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 좀 어렵긴 한데
어렵네요. 네.
심리 상담도 아니고 하길 씨는 뭐 영화가 편하겠죠?
영화가 편하겠죠 저는 네. 아무래도. 근데 제가 이제 그 대본 처음 받고 문득 생각난 두 편의 영화가 있어요.
네.
먼저 하나가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There Will Be Blood라는 작품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엔 형제의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다. 이 영화가 2007년에 동시대에 같이 나와서 정말 신은 하늘에게 이제 뭐라 그럴까 공평하지 않다. 다른 해 나왔으면 서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을 영화들인데 이제 There Will Be Blood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석유 시추를 하는 남자의 얘기죠.
네.
예, 그 미국 서부 개척 시대. 근데 그 자본주의 탐욕이 어디까지인지 끝을 보여줍니다. 정말. 정말 이 광기스러운 캐릭터가 과연 어디까지 석유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 이 사람은. 예, 자기 아들 자식도 팔아넘기고 하고 그런 과정을 다니엘 데이루이스의 정말 소름 끼치는 연기를 보여주는데 이제 마스크상 저도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과연 내가 다음 달 월급을 주고 월세를 내기 위해서 이럴 수 있을까? 뭔가 감정이입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 그렇군요.
네.
어, 반전이 있다. 네. 바로 자기의 공감 능력을 아주 100%.
치부를 드러내는 거죠. 네. 그리고 코엔 형제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말 그대로 이 영화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네. 그 말 그대로 이제 희망이 없다는 거죠. 이제 왜 조선시대에도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새는 그 느낌의 차원이 많이 다르죠.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 허무주의 거의 완결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불편하고 정말 소름끼치는 그런 영화인데 최근 뭐 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약간 이런 것도 공감이 되고 그렇지 않나 좀 싶습니다.
네. 같이 힘을 내자고요.
그러니까.
네. 이해정 씨는요?
저는 뭐 지금 방금 베이컨도 얘기하고 기희 씨 굉장히 암울한 영화를 두 편 얘기는 사실 저는 네. 너무 지금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요. 아.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방송반에서 아나운서를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라디오 DJ를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오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서
진짜 아니 목소리가 그러니까. 처음 들었을 때부터 우리 달콤하다고 했잖아요.
아니 정말 굉장히 무슨 부처상 성불한 보살 같은 얼굴로 계속 이렇게 인사를 미소를 짓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행복한 게 보여요.
네, 너무너무 행복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얼마 되죠? 얼마 되죠?
동전 좀 넣어봐요. 예.
노래 인문학이 다 인문학입니다. 우리
청취를 위해서. 그래서 그 미술가 중에 음악을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화가가 있거든요. 네. 음악이 주는 추상성을 그런 화가가 칸딘스키라는 화가인데요. 그 화가 작품이 떠올라요.
그렇구나.
네. 네.
칸딘스키.
남정미 씨?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되게 유쾌한 걸 항상 좋아해서요. 장미셸 바스키아나 아니면은 티세링 그림 좋아해요.
와.
이렇게 막, 그럼 이게 움직이고. 네, 이제 가끔가다 그런.
자,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도 네.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 나눴으니까 지금 내 모습이나 내 내면의 심경이나 이런 걸 담고 있는 그림이나 영화는 어떤 게 될까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자, 배트맨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프린스의 트러스트 듣고 올게요. 영화 배트맨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프린스의 트러스트 들려드렸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생각정원에서 나온 책 명화남녀를 통해 영화와 그림이 만나서 빚어내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1부에서 이혜정 씨가 그림은 만만하게 라는 제목으로 그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한길 씨의 강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연 제목은 영화는 깊이 있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길입니다. 영화는 깊이 있게, 영화는 예술이다. 영화는 예술이다.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화는 분명히 예술의 한 장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술보다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느낌이 더 드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어찌 보면 뭐 이런 반응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접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들어볼까요? 자기야, 우리 심심한데 영화 한 편 보러 갈래? 혜진아, 요즘 어벤져스가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는데 보러 가자.
네.
나 노트북에 영화 다운받는 거 있는데 그거 가서 카페에서 볼까? 근데 무범 다운로드는 안 되십니다. 네, 이게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영화를 그렇죠. 대하는 반응인데요. 이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집 근처에 얼마 가지 않으면 요즘에는 보편화된 멀티플렉스 극장 워낙에 많고요. 네. 그다음에 디지털 시대에 뭐 쉽게 영화 파일들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라는 의미가 영화가 가진 예술적인 속성을 좀 이렇게 구분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뭐 꼭 발품을 팔아서 저기 멀리 종로까지 나가고 뭐 이렇게 해서 예술 영화 정영관 가서 뭐 소위 작품성 있는 영화를 보는 것만이 예술 영화를 보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예술은 어려워라는 생각을 하는 좀 경향이 있긴 합니다. 저도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근데 이 무의식적인 어려워가 어떻게 보면 최근 영화 매체가 가진 보편적인 성향인 그 쉽게랑 이렇게 충돌하면서 대중 영화는 예술이 아니고 예술 영화 정영관에서 보는 뭐 작품성 있고 평론가들이 별점 많이 주고 영화장에서 상 받은 그런 영화만 예술이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쉽게라는 말을 가벼움이라고 좀 다르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관람의 가벼움은 평가의 가벼움을 잉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영화 포털 사이트 그 평점란을 보면 유독 좀 뭐 이런 표현은 좀 과격하겠지만 쓰레기라는 표현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늘어났다고 느끼는 건 저만의 기분 탓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좀 예술의 사전적인 의미를 좀 한번 다시 좀 찾아볼게요. 사전적으로 예술,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작품을 제작하는 인간 활동과 그 산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아, 여기서 우리는 예술적 산물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산물이 쓰레기가 되면 어떨까요? 굉장히 곤란하죠? 안타깝게도 이 쓰레기가, 너무 쓰레기란 말을 제가 세게 얘기하네요.
좀 쓰레기라고 조금 부드러워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 쓰레기가. 네. 생산다는 과정에도 분명 그 8,000원 정도의 관람료가 들어가고 2시간의 소중한 시간이 맞아요. 들어갔다는 사실이 백그라운드에 깔려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아무나 접할 수 있지만 그 접하는 영화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관람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멀티플렉스에서 상영하는 뭐 이렇게 어벤져스나 배트맨 같은 블록버스터부터 발품 팔아서 뭐 깐네 영화제 수상작인 뭐 리바이어던이나 뭐 노인을 위한 나라 없다 같은 작품들까지 자신만의 나름대로 예술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작품이 저는 다 존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그러면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벤져스 같이 시종일관 2시간 내내 때려 부수는 생각 없는 영화. 네. 그런 영화도 예술적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생각이 없다뇨. 예, 생각이 있습니다. 어벤져스, 뭐, 생각이 있는 부분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어벤져스를 필두로 그 마블이 만들고 있는 이 거대한 그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하거든요.
네.
영화 역사상 유례없는 크로스오버의 결정체입니다. 이건 영화 역사상 아무도 시도할 수 없는, 시도하지 않았던 뭔가의 산물이고요. 슈퍼 히어로 역사상 이렇게 거대한 세계관의 창조물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반지의 제왕에 열광하는 건 그 J.R. 톨킨이 만들어낸 거대한 세계관에 열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블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세계관은 슈퍼히어로 그 사관의 하나의 획입니다. 근데 이걸 단순하게 때려 부수는 두 시간의 생각 없는 영화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다면 그 단순하게 어벤져스를 킬링 타임이 아닌 유니버스를 즐기기 위한 세계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어떨까요? 스포일러가 조금 될 수 있는데. 토르가 몰리뉴라는 망치를 무기로 항상 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재미있게 농담 삼아서 들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는데 그 캡틴 아메리카가 그거를 살짝 들라고 하려고 하는 장면이
네,
있어요.
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알고 있다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몰리뉴를 들 수 있는 거는 순수한 영혼의 결정체만이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아시는 분은 토르니까 들 수 있다라고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캡틴 아메리카는 굉장히 클리어한 히어로입니다.
네.
그런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마블 영화가 가진 노선이 있고 그 세계가 가진 마블만의 인문학이 있습니다. 네. 그 이해도가 높다면 어벤져스조차도 관객 개인마다의 그 저마다 의미 있는 예술적인 성취를 조금씩 느낄 수 있다고 봐요. 또 예를 들자면 뭐 영화 속에서 굉장히 하이라이트 장면인데 헐크와 그 아이언맨의 헐크버스트의 그 전투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스펙터클하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예전에 만화책을 보면서 아 이게 시각화되면 어떨까? 이게 정말 내 눈에 큰 스크린에서 보이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했는데 그 상상이
현실로
왔죠. 파괴의 미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최첨단 테크놀로지와 배우들의 멋진 연기를 통해서 스크린을 구현하면서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면 그것도 단순하지만 그 파괴의 미학적 가치를 느꼈다면 그것 또한 예술적 산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영화는 아까 말했듯이 미술은 어렵지만 쉽게 보자고 혜정 씨가 말했지만 저는 영화를 조금만 좀 뭐라 그럴까요? 깊게. 조금 생각 가지고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팁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배우보다는 감독을 먼저 보자라는 그 팁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배우는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잡담으로 했는데 드니라방이라는 배우를 얘기했었는데 배우 드니라방은 정말 놀라운 변신을 하는 배우입니다. 놀라운 변신이란 거는 필모그래피상으로 봤을 땐 일관성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감독은 전체적인 일관성이 있어요.
그렇죠.
영화 전체적인 세계관으로 다루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잘 알고 있는 봉준호 감독의 예를 들어볼까요? 플란다스의 계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추억, 괴물, 뭐 설국열차 이런 작품들이 있죠.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공통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네, 소외된 계층이 발버둥 치는. 네. 근데 그것이 괴물이 나오는 한강이 배경이 되고 개를 잃어버린 아파트가 배경이 되고 눈이 내리는 아이스에이지에 달리는 열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영화를 조금 더 깊게 보고 싶으시다면 한 감독을 정하시고 그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쭉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구나.
물론 다재다능한 감독도 있습니다. 뭐 좀 있으면 개봉하는 뭐 매드맥스의 조지 밀러 감독 같은 경우는 꼬마돼지 베이브를 만든 적도 있어요.
아, 네.
네. 그렇죠. 정말 상반된 필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감독이기도 한데.
그때 아기를 낳으셨나?
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돼지를 잘 먹었습니다. 조니 귀엽게 아기를 네. 위해서.
조니 데비 요즘에 과격한 영화를 안 하는 이유가 맞아요. 자신의 아이들을 보여주는 영화, 그런 신경 변화가 있긴 하죠. 근데 그런 뭐랄까 감독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노선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감독을 정하고 그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정주행하시다 보면 이 감독의 다음 작품이 나왔을 때 아, 네. 이 감독이 어떻게 더 발전했을까 아니면 어떻게 더 좀 부족한 면이 있을까에 대한 캐치적인 면을 좀 더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독이 만들어 배우들은 감독이 만들어놓은 그 판에서
그렇죠.
자유롭게 노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판을 네. 짜지는 않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예전에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평론가님에서 그 라디오에서 저희 방송을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데
네.
그때 굉장히 저희 책에 인상적인 멘트를 해주셨어요. 영화는 도둑질의 예술이다. 라는데 저는 여기다 좀 덧붙이면 영화는 도둑질의 예술인데 영화는 그 도둑 중에서 굉장히 대도입니다.
네.
다 훔쳐옵니다.
그렇죠.
미술 훔쳐왔죠.
예.
역사 훔쳐옵니다. 세계관 훔쳐옵니다. 다 훔쳐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풍부하게 뭐랄까요? 인문학이나 역사나 미술이나 배경 지식이 많다면 그 영화 속에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매튜 본 감독의 킹스맨이라는 작품을 봤는데 극장에서 제가 개봉 첫날에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슈화되면서 사람들이 그 웃음 포인트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영화 속에서 그 주인공인 그 해리가 그 갑자기 캐릭터 이름이 생각하는데 그 어린 친구를 데리고 그 양복점 샵에 들어가면서 무기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구두를 보여주면서 독일을 하면 이게 생각난다고 하니까 그 어린 친구가 코스튬을 그리고 팔을 들면서 히틀러의 모양새를 하는
네.
그러니까 독일 그러니까 그 어린 친구가 생각하고 있는 독일의 이미지는 그거였던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 장면에서 극장에서 유일하게 혼자 깔깔 웃는 사람이 저 혼자였습니다.
네.
혼자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전쟁의 피해는 이제 독일보다는 일본을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는 그 올드한 신사는 발꿈치 뒤를 탁 치는 그걸 연상해야죠. 그거는 이제 전형적인 프로이센 그 독일 엘리트 장교들의 인사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경례법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게 세대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영국에서 보는 독일의 시각의 세대 차이가 이렇다는 유머를 풀어내는 건데
네.
그런 유머를 하나 더 가치 있게 가져갈 수 있다면 내가 똑같은 관람료를 냈을 때도 더 즐겁게 영화를 그렇지.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의 여담인데 예전에 그 스타트랙 그 다크니스 시사회인데 그 영화평론가 준하님이 트윗을 남긴 게 있는데 아이맥스 시사회장이라고 하는데 영화 한 장면에서 유독 한 관객이 미친 듯이 웃는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관객은 분명히 트레키였을 거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레키는 뭐냐면 이제 스타트랙 팬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스타트랙의 역사 세계관이 워낙에 크거든요. 국내에서는
네.
좀 유명하지는 않은데 오바마 감독도 트레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레키 전용 그 주소도 있고요. 트레키만의 인사법도 있죠. 이렇게 리브롱 엠프레스퍼죠.
아,
네, 전용 인사법도 있는데 그 JJ 에이브람스 감독 영화 속에 심어놓은 그 트레키성인 감성을 우리나라의 그 멀리 태평양
네.
건너의 나라의 한 사람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영화를 더 풍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네.
뭐랄까요? 예술적 가치를 느꼈다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영화는 순수하게 예술적인 가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술적인 가치도 무엇보다 중요한
그렇죠,
작품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발품을 좀 파시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저는 항상 기술적인 발품을 파는데 좀 어떻게 보면 피곤하게 영화 보는 스타일인데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스펙이 있습니다. 화면 비율, 뭐 스크린, 뭐 아니면 어떤 영상기에 투사가 됐을 때 색이 제일 잘 나오고 이런 거를 해서 극장에 어떤 극장에서 볼지 이제 대충 리스트를 뽑아요. 그래서 발품을 파서 극장까지 가서 봅니다. 내 앞에, 내 집 앞에 극장에서도 분명 하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IMAX다, 뭐 4D다, 뭐 이런 것도 많지만 그 어떤 영화가 어떻게 촬영이 됐고 뭐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을 썼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더 좋게 상영이 됐다라는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쓰면은 그 감독이 의도하고 있는 의도가 가장 최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스크린 상영 공간이 있어요.
네.
그거를 좀 파악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마스킹 문제인데 이거 국내에서도 최근에 영화 팬들 사이에서 좀 문제가 많이
된 마스킹이라고 하는 건 뭐죠?
아, 마스킹은 어떤 네. 거냐면 영화에는 크게 이제 최근에는 두 가지 정도의 상영 포맷이 있습니다. 네. 예. 그 가로가 1.85고 세로가 1. 인 와이드 스크린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로가 2.3 모델이고 세로가 1인 시네마스코프라는 게 있습니다. 시네마스코프는 굉장히 그 넓게 보여서 스펙터클한 영상을 찍는 데 좋고요. 네. 이렇게 아래 위로 높은 화면 와이드 스크린 같은 경우는 좀 비스타 비전이라고 다 하는데 좀 이렇게 배우들의 좀 이렇게 클로즈업이나 이런 게 좀 강점돼서 이렇게 허 같은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비스타 비전으로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벤져스 같은 경우는 스펙터클하니까 이제 시네마스코프로 찍는데 그 우리가 흔히 집에서 컴퓨터로 영화 보면은 위아래 블랙바 생기는 게
잘려서
네, 그거를 맞춰주는 효과를 마스킹이라고 합니다. 영화 보시면 커튼 쳐지는 거 있죠? 네네네네. 그걸 마스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 스크린이 있는데 그거를 그 상영 포맷에 맞게 맞춰주는 게 마스킹인데 최근 일부 극장에서는 그걸 아예 안 해주고 집에서 컴퓨터 모니터 틀듯이 그냥 가운데다 때려버리고 위아래 블랙바가 생겨요.
그래, 그렇구나.
근데 영화 링컨 같은 영화 보면은 시네마스코프 영화인데 그 굉장히 약간 안무 표현에 어둡게 하면서 그 링컨의 고뇌를 표현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마스킹이 완벽하게 돼야 감독이 전할 수 있는 의도가 온전하게 전달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극장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극장을 피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피곤한 세상이죠. 우리는 관람료를 내고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인데 그걸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감독의 의도를 조금 더 가까이서 전달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는 관객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네. 같은 세상에서. 어쨌든 어떻게 보면 피곤하죠. 영화 한 편 보러 가는데. 피곤한데.
진짜 그 두 네. 번째 것과 세 번째 이야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네. 부분이에요. 영화 볼 때. 네. 몰라서.
굉장히 피곤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씩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네.
내가 왜 도대체 갑자기 왜 스크린이 닫혀? 나는 그 스크린을 다 쓰면서 영화를 보고 싶은데 맞아. 뭐야 이거. 근데 그게 그런 의도들이 있었다는 부분도.
네.
어쨌든 결론을 내자면 영화는 조금 더 시리어스란 표현이 맞을까요? 조금 더 진지하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저는 네. 그런 의견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화는 우리가 흔히 아까 처음에 서두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쉽게 네. 쉽게 소비하는 문화로
네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어려운 예술과는 굉장히 그 배치되고 그 단어에서부터 벌써 그 충돌이 생겨서
네.
그 영화는 예술 장르로 보기엔 뭔가 좀 낮춰보는 예,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듣고 보니까 좀 그렇지는 않네요.
네, 그러네요.
예.
나름의 예술적인 의도를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네, 영화를 통해서.
맞아요. 네. 맞아요.
한계윤 씨가 아까 이제 남정민 씨가 처음에 소개해 줄 때 네. 여기 책의 앞에도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를 따라 우연히 극장에 갔다가 지상 최고의 쇼 영화를 만났다. 네. 그럼 이제 어쨌든 영화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네, 네, 네.
가장 처음에 접했던 영화가 이때 본 영화인가요?
극장에서 처음 접한 영화가 그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가 네. 뭐예요?
그 영화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송에서 말씀 안 드렸구나.
네.
롤랜드 에머리 감독의 인디펜던스 데이. 96년 네. 여름이었죠.
네. 아, 그 영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기억이 있는 영화예요. 남들은 머리빈 블록버스터라고 많이 하는데.
그렇군요.
네.
그 이렇게 두 분이서 이제 영화와 그림을 접목시켜서 같이 서로 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예전과는 눈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이혜정 씨는 어때요? 예전에 영화 보던 어떤 습관 혹은 경험과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나요?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저는 영화도 좀 예술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예술 영화 아니면 유럽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거의 주로 봤었는데요.
네.
김 씨 만나면서 정말로 이런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블록버스터도 좀 그만의 매력이 있고 그것을 또 읽어내고 그걸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며칠 전에 킹스맨도 봤고요.
네.
어벤져스 2도 네, 예매하려고 하는 3D 예매가 어렵네요.
자, 예, 이제는 그 미술관에 갈 때는 영화 보러 가는 것처럼 좀 편하게 하고 또 영화관에 갈 때는 미술관 가는 것처럼 좀 차분하고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조금은 진지하게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 가보는 건 어떨까요? 미술관 옆 영화관처럼 그림과 영화를 읽는 새로운 시선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 게시판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로 그림과 영화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이혜정 한기일 씨의 책 명화 남녀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화 미인도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이안의 미인도 듣고 갈게요. 미인도의 OST 중 이안의 미인도 들려드렸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 그림과 영화의 만남을 추선하고 있는 책 명화 남녀의 저자이신 이혜정 씨, 한기일 씨 그리고 남정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책에 이제 아까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12편 영화 그리고 그림 이야기가 담겼는데 두 분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아무래도 이제 성별이 다르시니까요. 뭐 그런 충돌은 없었나요? 이야기하는 와중에?
있죠.
많죠. 있고.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로맨스를 다루는 부분에 상상 부딪히는 것 같아요.
사실 각자의 영역은 존중을 하는 편이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남녀 문제는 공통점이고요.
어떤 게 특별히 그랬어요? 되게 궁금해지는데.
뭐 아까 예로 주셨던 그 비포 선타이즈 쇠라. 네, 그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네.
또 뽕래프의 연인들.
그랬죠. 뽕래프의 연인들 마지막에도.
제일 심했죠, 그때.
네, 그때가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점?
마지막
어떤
장면 영화 끝에 보시면 그 여자가 남자를 사랑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 말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여자가 어장관리를 했다는 입장이었고
저는 뭐 물론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여자 주인공도 남자 주인공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다. 조금은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영화 마지막 보면 그 드니라방이 그 샌드강으로 뛰어드는데 그게 어장에서 허우작대는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네. 아 그러니까 그 마지막 씬의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다시 줄리엣 비너 씨가
콩래프 다리에서 몇 개월 만에 다시 만났는데
3년만
뭔가 그 다리 위에서 묘하게 밀당을 하다가 그 줄리엣 비너 씨가 밀어냅니다. 그러더니 드니라방이 갑자기 샌드강으로 뛰어내리죠. 네.
같이 안고
아니죠. 혼자 뛰어내리죠.
혼자 뛰어내리죠.
네. 혼자 뛰어내리는데
그러니까 먼저 만나자고 한 게 여자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낸 것이 그게 사랑 진짜 사랑했었을까 아니었을까 어장이다.
뭔가 자신이 힘들었던 시절에 뭐라 그럴까요?
향수? 그림?
향수 그림?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딱 저는. 네.
이제 그게 되게 예술적으로 사랑을 하는 그 나라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고, 우리나라는 대번에 물어봐. 뭐가 잘못했는데?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럼 명쾌하게 해답이 나왔을 텐데 말이에요.
맞아. 아마 이 영화 다루면서도 두 분 어땠을까 좀 궁금해지는데 책에도 실린 영화예요. 한국 영화죠?
유일한
네. 그래요. 스캔들 조선 남녀 상열지사. 이거
할말 많네요.
할말 많아요. 남정민 씨.
이거 처음에 애들이 막 보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안 봐? 아 무슨 뭐 그래 그러지. 배드신 나와. 야 가자. 야 짐 싸. 야 이거 한 세네 번 봐줘야 돼. 이러면서 가서 굉장히 그 당시에 파격적이었습니다. 스캔들.
굉장히 뭐 논란도 있었고.
네. 예, 논란도 있고. 맞습니다. 작품 자체는 상당히 좋았죠.
네네네. 아
참.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책의 형식을 조금 빌려가지고요. 영화와 영화에 나오는 그 신윤복의 그림들 있잖아요.
네.
이 스캔들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해볼까 합니다. 책에서는 이제 두 분 하시잖아요.
네.
남녀 두 분. 우리는 이제 오늘 명화 남녀녀녀입니다. 명화 일남 삼녀.
아, 그렇군요.
밸런스가.
발음 정확했어.
남녀녀녀. 깜짝 놀랐어요.
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네 명이 하니까 뭐 명화 사색 뭐 이것도 괜찮고 그래요. 자 그럼 스캔들 조선 남녀 상열지사에 대한 네 가지 색깔의 사색 토크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영화 제작 단계부터 상당히 화제가 됐다고 한대요, 기일 씨.
아 그렇죠. 이 영화가 일단 뭐 캐스팅이 워낙에 올스타급 캐스팅이잖아요.
맞아요.
배용준, 이미숙,
전도연.
네, 올스타 캐스팅이었고 이 영화가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영화가 뭐냐면 원작이 발몽이었죠. 예, 발몽을 원작으로 했고 위험한 관계가 원작이죠. 위험한 관계 발몽. 원작이 있던 서양 영화를 한국식으로 바꿨다는 각색의 묘미가 굉장히 뛰어났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뭐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그 노출 때문에 화제가 안 될 수가 없었죠.
네. 네. 안경을 벗고 도포를 벗은 배용 도포를 입은 배용준.
안경을 벗었다라는.
네, 네. 그때 완전히 저거 얘기를 했었었어요. 네. 맞아요.
참. 한 여러 한 열댓 번 보신 것 같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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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부분만 캡처해서
돌려서
바로, 예, 예. 바탕 화면에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 보면 네. 그 숙부인을 조언은 사랑하는 척. 한 걸로 나왔던가요? 처음, 진짜 사랑했던
처음에는
사랑하는 척했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쨌든 그 처음 그렇게 되기까지 조씨 부인이 그걸 조종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네네.
누가 더 나쁜 거예요?
둘 다 나쁜 엑스.
네? 둘 다 나쁜
엑스. 어, 다 한 글자로 되는 엑스.
정씨지 감정이입했어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영화에 이제 신윤복의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 신윤복의 미인도가 등장하던가요? 네. 그랬죠?
사실 신윤복의 그림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건 아니고
아, 그런가요? 여기
네 배용준이 분한 이 조원이 네. 그림을 직접 그리죠.
아 그렇죠.
네 근데 그 그림의 화풍이 신윤복과 굉장히 아. 닮아 있는데 아, 이거를 실제로 충남대학교의 윤여환 교수님이 예. 그리셨다고 해요.
아 근데, 그래요?
네 근데 신윤복 풍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신윤복이라는 인물은 당시에 굉장한 스캔들 메이커였다고 하던데요.
네. 사실 신윤복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한 화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나중에 이제 다시 평가를 받게 된 점이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춘화를 그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조원도 영화 속에서 보면은 춘화를 많이 그리잖아요.
네.
그리고 그 호암 전집이라는 문헌을 보면은 혜원, 그 혜원이 신윤복의 호거든요.
네, 네. 네.
혜원이 너무 비속한 것을 그려서 조화서에서 쫓겨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 왜 신윤복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인도도 그 중에 하나인데.
네. 네.
뭐 서양의 작품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 보자면 서양 화가들의 비너스하고 견줄 수 있을 텐데 글쎄요. 아름다움이라는 건 굉장히 뭐 그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누가 더 에로틱한가?
누가 더 에로틱해요?
저는 신윤복의 미인도.
아, 왜요?
그래요?
입고 있는데 다
네, 약간 네. 보일 듯 말 듯.
그 약간 저고리가 좀 짧잖아요. 네. 당시 저고리. 아, 그 비너스는 그래 맞아. 생각해보니까 다 벗고 있네요. 네. 예, 예. 의상부가 많이 안 들어간
스타일에다가.
보면 화가들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자 그 신윤복의 미인도와 그리고 비너스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보면 그 아까 전에 우리 이제 노래 나가면서 얘기했다시피 피카소도 굉장한 여성 편력이 있었고
네.
그리고 뭐 렘브란트는 이제 두 명의 아내와 네 명의 자식들을 먼저 자기보다 보내는 비운의 어떤 삶을 살았는데 화가들이 겪은 거에 따라서 그림의 풍도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네. 미술사에서 유명한 여성 화가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네요.
고, 피카소, 뭐 아까 얘기 나왔던 모네,
예, 예.
뭉크 다 남자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도화서에는 남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그린 여자인 거예요.
그래요. 남성 중심적인.
네. 그래서 시선이. 보통의 네. 그림들에서는 다 남자가 보는 여자의 모습. 사실 비너스 말씀하셨는데
네.
이렇게 이루쿰 있잖아요.
네,
포즈가. 네. 사실 그러고 집에서 쉬는 여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어떤 판타지가 그림 속에 녹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신윤복 같은 경우에 바람의 화원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설정이 신윤복이 여자라는 설정이었는데
문근영 씨.
네. 근데 그것도 이 차원에서 정말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신윤복 그림에 등장하는 여자들의 모습은 남자의 시선의 여자예요.
아,
네. 에로틱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네. 그런 것만 봐도 신윤복은 여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리고 저희가 아마 책에 타이타닉 편에 아마 다뤘죠.
네. 네.
타이타닉 편에서 누드화에 대한 네. 얘기가 들어있는데 네. 그 속에도 남성의 은근한 폭력이 누드화 속에 그 나타나 있다라는 설명이 네. 네, 나와 있습니다.
이 영화 스캔들에서 그 숙부인과 조원 그리고 조씨 부인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마음이 가는 인물이 있나요? 길 씨?
항상 스캔들의 기순 전 기일이야 항상.
네. 저는 매력적인 건 조시분이 제일 매력적이죠.
네. 저도요.
팜파탈.
네. 남성들은 팜파탈에 끌리게 돼 있어요.
아니 저는 안쓰러워서. 안쓰러워. 아, 뭔가 안쓰러움이 있어요.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인물임에 분명한데 네. 뭔가 내면이 공허해 보여.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영화 한 편을 가지고도 할 말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거기 많아요. 배경에 나오는 그 그림이나 그러니까 그림의 명화를 가지고도 할 얘기들이 이렇게 많네요.
우리 좀 저기 대화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네네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어때요? 명화 남녀녀녀? 명화 일남 삼녀. 명화 사색.
너무 좋네요.
우리 같이
명화 남녀녀녀 너무 좋다.
자
여러분들도
저는 예. 명화 남녀녀녀녀녀도 좋습니다.
네. 이런 진짜 한기가 일곱 명화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화나 그림 보고 난 뒤에 그 가까운 친구분들하고 이런 대화를 아주 자유롭게 나눠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토요 인문학 콘서트 벌써 이제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수학에서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네. 근데 예술은 무한된 것 같아요.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매번 다른 모습으로 창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혜정 씨는 영화 만나면서 한길 씨는 그림 만나면서 새롭게 얻은 것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를 굳이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혜정 씨 먼저.
저는 사람을 얻은 것 같아요. 길 씨가 늘 하는 말인데 네. 영화를 좋아하면 누구하고도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네요.
네, 누구나 영화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즐겨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같이 하면서 제가 관심 없었던 영화들을 접하게 되면서 또 그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점. 네, 그런 면에서 정말 영화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이 방송이나 책에서 사실 이상한 말의 앨리스의 토끼 역할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앨리스. 근데 이제 제가 스스로 빠져든 거죠. 네. 미술이란 새로운 장르를 그러니까 제가 미술관에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놀라운 행위가 된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인트로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잡아줬다는 거.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저번 방송도 제가 한번 들었었는데
네.
그때 인문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잡아주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혜정 씨를 만나면서 저는 예술 중에 미술이라는 장르에 뭔가 새로운 토끼를 만나서 네. 그 이상한 나라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멋지네요 표현이. 그 오늘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쩌면 그 길잡이가 된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해 오늘 얘기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뭐 쭉 해오셨지만 네. 짧게 조언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저는 뭐 강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미술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보지 말고
네.
즐기려는 자세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네.
그리고 또 저희 명화 남녀를 읽으시면
그래요 그래요
디테일한 거
네 첫 발자국을 좀 수월하게 뜨실 수 있다라는 거
네
아 뭐 제가 누가 조언할 입장은 아닌데 사실 네. 저도 뭐 아직 더 배우고 공부해야 될 입장이지만 뭐든 가볍게 다루지 않으면 예 될 것 같아요
네
가볍 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 휴지통에 들어가죠.
윈도우
창 바탕 화면 보시면 필요 없는 화면 그냥 고민 없이 바로 드래그 하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어떤 영화든
네. 네.
심지어 뭐 스티븐 시걸 영화도 뭔가 있을 겁니다.
네. 네.
목을 어떻게 꺾나. 네.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아, 나 오늘부터 새롭게 보고 싶은 거
분명히 있을
시걸
겁니다.
시걸 아저씨. 네. 남정미 씨 어땠어요 오늘?
아, 전 그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어려운 독일 영화라고 해서 안 보려고 그랬는데 플로리안 헨켈 포 도너스 마르크 감독이 타인의 삶이라고
네.
하는
아,
영화를 네. 만들었는데 아, 그거를 보고
굉장히 훌륭한 작품.
와 정말 이 독일 경찰은 이렇게도 비밀리에 사람을 인권 탄압을 하고 했구나 이런 걸 한번 느끼면서 영화로 또 다른 매력 세계사를 한번 읽게 되었고 그리고 책으로는 현대미술 100점의 숨겨진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을 보면서 장 미셸 바스키아, 렘브란트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키세링까지 그 사람들 연대기 이런 책을 알 수 있게 된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영화와 오늘 말씀해 주신 그 명화 그러니까 두 명화들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폭이 훨씬 더 커지니까
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읽고 저도 보는데요. 뭐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시고 명화들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로 한층 더 삶을 깊어지게 만들어주신 두 분 이혜정 씨, 한길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정민 씨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토요 인문학 콘서트 다음 주에는요, 도시와 도시를 구성하는 도로, 건축물, 거리, 공원 등을 정치, 사회, 역사, 경제 등 인문학으로 풀어낸 책,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의 저자, 건축가 유현준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 오늘 마지막 곡은요,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영화죠. 타이타닉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토요일 문화 콘서트 박혜진이었습니다.